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말씀 중에서 성령님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네 군데 찾아 읽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에 성령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4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15장 26절 27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마지막으로 16장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6장 7절에서 16절 제가 받들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예, 풍성한 생명의 일곱 번째입니다. 풍성한 생명은 잘 사는 것이죠. 여러분 풍성하게 살고 계십니까? 사는 게 살맛이 나야 되는데 사는 듯이 살아야 될 텐데 살맛나게 살아야 될 텐데 예수님 안에서 풍성하게 살맛나게 그렇게 살고 계시지요? 네, 아멘. 아멘. 예, 풍성한 생명. 제가 이 구절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요. 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까지 읽었잖아요. 성경 가지신 분 19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요한복음 14장 19절. 성경에 성령께서 오셔서 보혜사로 은혜 주시고 혼자 두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라는 예수님의 약속 뒤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4장 19절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영어로 하면 Because I live, you live. Because I live, you live. 내가 살았기 때문에 너도 사는 것이다. 내가 생명이 있기 때문에 너도 생명이 있는 것이다. 내 생명이 풍성해서 네 생명도 풍성한 거고 내 생명이 기쁘고 능력 있어서 네 생명도 기쁘고 능력 있는 것이다. 이 본문은요 저한테 참 특별한데요. 세관교회에 와서 처음 한 설교가 이 본문이었습니다. 담임 목사로 와서 한 2010년이 아니고요. 이 중고등부 전도사도 아니고 중고등부 전도사 후보로 와서 왜 설교 한번 해보고 할 만한지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주에 오시라고 아니면 오지 말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2005년 4월 초에 부활절 직전에 후보로 설교하러 왔었어요. 저쪽 용커스에 교회가 있을 때 요셉이 그 조셉이, 신협이, 뭐, 신에, 뭐, 그 황집사님하고 계신다, 뭐, 로버트, 뭐, 이런 애들, 캐서린, 지은이, 이런 애들이 올망졸망하게 거기 그 앉아있고요. 그때 교육부장님이 이인영 장로님이셨어요. 한국에 가 계신 장로님. 이인영 장로님이 참 좋으신 분인데 상당히 깐깐한 분입니다. 깐깐한 양반이 팔짱을 딱 끼고 뒤에서 이렇게 쫙 앉아 계시는 그 앞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삶에 관해서 설교를 했던 기억이 중언부언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그때는 더 했겠죠. 그때는 신학교도 가지 않았을 때였어요. 그때 김 담임 목사님이 목사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 와라 그래가지고 그냥 와서 설교했거든요. 근데 중원부원에서 애들은 싫어했어요. 아, 저도 전도사님 안 왔으면 나이도 많고 영어도 잘 못하고 그래서 안 왔으면 했는데 인영 장로님이 교육부장님이 뭘 잘 봤는지 마음이 좀 있다고 생각하셨는데 오라 그래서 왔습니다. 예, 네. 우리가 산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우리가 영생을 가진 것은 생명을 가진 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예수님 때문이에요. 부활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사는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너희에게 생명을 주려 하되 풍성히 주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복되고 풍성한 삶인 것이에요. 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살았으므로 너희도 산다 하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어떤 배경에서 그 말씀을 하셨냐면 떠나가면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을 떠난다. 이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못 볼 거다.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너희가 나가는 길을 잘 모를 거다. 어디로 가는지 세상 사람들은 알지도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했죠. 어디로 가신다는 말씀입니까? 지금도 잘 모르겠는데 주님이 옆에 계셔도 불안한데 어디를 가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거나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느냐? 나를 믿어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데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 거처를 마련할 것이고 다 마련하면 너희에게로 와서 너희를 영접해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시는 그 장면이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말씀입니다. 예수님 참 자상하시죠? 야, 어디를 가신다는 말씀입니까? 우리는 어떡하란 말씀입니까? 이렇게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가장 길게 연속적으로 말씀하신 그런 장면 중에 한 장면인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14, 15, 16장에 주시는 그 위로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성령님에 관한 가장 힘이 되는 위로의 말씀 중에 하나가 성령님에 관한 가르침이에요. 가장 소망이 되고 그래 예수님과 함께 풍성하게 살아야지 하는 결단이 일어나게 하고 소망을 주시는 말씀이 이 성령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설교 제목을 거처라고 졌었어요. 며칠 전까지 예수님이 같이 하신다니까 예수님 있는 곳에 우리도 있게 하신다니까 떠나가지만 함께 하신다니까 그 위로함을 한번 나눠보려고 했었는데요. 성령님에 관해서 이렇게 전반적으로 설교할 일이 별로 없겠구나. 성령님에 관해서 한번 오늘 말씀이 허락하는 한에서 나눠보고 싶은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서 보혜사 이렇게 제목을 바꾸고 내용을 약간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풍성한 생명 얘기하는데요. 풍성한 생명은 이 잘 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생명은 거듭난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거듭난 생명. 태어나야 잘 살 거 아니에요.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잘 살자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잘하라고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똑바로 살으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태어나야 먹는 게 힘이 되고 태어나야 가르치는 게 지혜가 되고 태어나야 도와주시는 게 능력이 돼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죠. 그게 풍성한 삶인데 풍성한 삶은 태어남에서 시작됩니다.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은 우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우리가 호적 등본에 이름이 기록돼서 부모의 자녀인 것처럼 하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생명 거듭남을 얻게 된 것이 성령님의 역사다. 성령이 나게 하신 것이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은 우리를 태어나게, 거듭나게,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 생각해 보면 예수 믿게 하는 게 성령님의 은혜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도다. 고린도 전서 12장에서 바울은 그렇게 선포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자가 없다. 우리가 거듭난 것이, 생명을 얻은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고 성령의 은혜였어요. 살아가는 것도 성령 충만해서 사는 것이 풍성한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옳고 거룩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입어서 성령님과 함께 역사하는 것이 능력 있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기쁨을 나누는 것이 풍성하고 살맛 나는 복된 삶인 것이에요. 우리가 성령께서 하시는 첫 번째 일, 우리를 태어나게, 거듭나게 하십니다. 믿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번에 온드라스 선교 가서 붙잡고 묵상한 말씀,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구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창세 때 혼돈과 어둠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면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어둠이 빛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시고 물과 바다를 바다와 육지를 나누시고 바다가 육지를 침범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하시고 질서 잡으시고 그렇게 만드신 그 성령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똑같은 지혜와 능력으로 혼돈 가운데 있고 두렵고 죄의식에 쌓여 있고 교만하고 하나님이 싫었던 우리 심령 가운데 운행하시고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예수 믿는 것은 천지개벽한 일이에요. 천지가 개벽되면서 빛이 있고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세상이 만들어진 것처럼 우리의 혼란하고 죽어있던 심령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 길이고 구주이고 영광이고 빛인 것을 보고 믿고 고백하게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역사입니까? 우리가 토요일 날요, 우리 남자들하고 사도 바울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어제는 사도 바울의 회심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게 된 것에 관해서 살펴봤어요. 사도 바울이 빛을 참 좋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얼굴의 영광을 아는 빛을 허락하셨다. 사도 바울도 정오에 홀연한 빛을 보고 엎드려져서 예수 믿게 됐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막 분노에 차서 가던 길에 홀연한 빛이 임해가지고 눈은 멀었지만 엎드려졌지만 가졌던 힘은 다 빠졌지만 새로운 빛, 새로운 힘, 새로운 사랑에 감동, 이렇게 압도되어서 예수를 믿게 되었잖아요. 그 빛 가운데 예수님이 구주신 것을 이단이라고,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저주받은 선지자라고 그렇게 경멸했던 예수가 사실은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렸고 사실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을 가장 나타내고 증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감당하셨고 예수님이 저주받아 우리는 복을 받았고 예수님이 죽어서 우리가 살았고 예수님이 살아셨기 때문에 우리도 영생과 부활을 얻은 것을 깨닫게 되었잖아요. 빛을 보고 하나님의 성령의 빛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게 되었잖아요. 그 바울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런데요, 바울에게 비친 빛은 바울의 종교관만, 바울의 교리만, 바울의 생각만 바꾼 게 아니었잖아요. 물론 바울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선지자였다가 하나님의 아들 구주라고 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는 생각에서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뭐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지요. 그런데 바울에게 빛은 그 생각을 뭐 진리를 깨닫게 하고 모르던 것을 알게 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바울이 자기가 회심하게 된 것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행악자였는데 하나님을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원수였는데 태초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증인 삼으셨다. 바울에게 비친 빛은 무슨 놀라운 교리를 깨달은 게 아니에요. 생각만 바뀐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랬다면 바울은 전도하면서 왜 못 깨닫느냐, 왜 모르느냐, 아이고 답답해라 하면서 막대기 들고 치는 사람처럼 그렇게 전도했을 거예요. 근데 바울에게 비친 빛은 자기의 인생을 보게 한 빛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자였는데,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하나님이 그전부터 사랑하시고 안타깝게 기다리시고 계속해서 그 바울에게 말씀하셔서 마침내 빛이 비춰졌을 때 회개하기도 했지만 두렵기도 했지만 이런 나를 사랑하시다니, 이런 나의 죄악을 감당하시다니, 이런 나를 불러 일꾼 삼으시다니, 이런 나에게 은혜를 주시다니, 세상 모든 죄인들을 불러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증인 삼으시다니, 세상 어떤 죄인이라도 나를 보면 용기를 입고 용기를 얻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몸과 마음과 일생을 맡기고 믿게 할 수 있는 그런 증인으로 나를 부르셨구나. 바울의 자랑은 자기가 죄인의 괴수였다는 거였어요. 바울의 자랑은 뭐 신비한 진리를 깨달은 게 아니에요. 무슨 빛을 본 게 아니에요. 남이 하지 못하는 체험을 한 게 아니에요. 남이 발휘하지 못하는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자랑은 내가 죄인의 괴수였는데 하나님의 대적자였는데 하나님이 이런 나도 사랑하셔서 이런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살리셨다. 누구라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고 누구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하나님의 자녀로 복을 누린다. 이것이 바울의 자랑이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그냥 계신 것 같지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나의 구주고 예수님 안에 내가 영생을 가졌다는 구원의 확신이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성령께서 눈을 열어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을 회심하게 한 것은요, 그날 정오에 밝게 비친 그 특별한 경험이 아니고 바울의 일생을 통해서 바울이 예수님을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저주할 때에도 바울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성령께서 바울의 심령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바울이 만나는 사람들을 주관하시고 바울이 보고 듣고 바울이 생각하는 그 심령을 역사하셔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빛을 볼 때까지 인도하신 그 역사하심이었어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것이 바울이 예수 믿게 된 그 특별한 경험과 다르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대단해요. 저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믿어집니다. 예수님, 저도 예수님을 핍박하고 손가락질하던 사람이었는데 교회 다니던 사람들 경멸하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두렵고 예수님 마음에 들게 살고 싶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살고 싶더라고요. 특별한 경험 없었어요. 환상 보지 못했어요. 음성 못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돌아보니까 내가 읽은 책, 만나는 사람들, 생각하던 것 모든 속에서 역사하셨어요. 성령께서. 그래서 어느 날 부인할 수 없게 예수님이 구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다른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무 감격도 없고 이게 무슨 뜻인지도 잘 모르고 열심히 예수에 살아겠다는 각오도 별로 없었는데 그렇게 깨끗하고 뭐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는데 예,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고 예수 안에 영생 얻은 것을 믿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주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용서하실 것을 믿습니다. 고백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더 대단한 거예요. 무슨 특별한 경험, 바울은 고집이 세니까. 예? 바울은 기고만장하니까 이 정도 아니면 안 되겠어서 그렇게 경험을 보여주셨죠? 우린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지. 그렇게 안 해도 믿게 된 것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예요. 성령께서. 구원의 확신이 지금 없다고, 성령의 빛이 임하지 않은 것 같다고 그렇게 혹시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설득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제 인생을 돌아볼 때, 믿음의 선진들의 회심을 생각해 볼 때 한 가지 아는 확실한 지식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것이, 이 말을 듣고 계신 것이,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모든 관계 가운데, 모든 보고 듣고 생각하는 것 가운데 역사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열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면, 하나님 나도 그 빛을 보기 원합니다. 나도 확신을 얻기 원합니다. 나도 살맛나게 사는 그 복을 누려보기 원합니다. 간구하는 자를, 주님께 기도하는 자를 주님은 한 번도 멸시하지 않으세요. 인류 역사상 단 한 명도 멸시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주님께 나오는 자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끝을 내시니까 우리만 마음을 닫고 돌아서지 않으면 작정하신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일, 예수 영광의 빛을 보게 하시는 일, 새 생명을 얻게 하시는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세요. 예수님 이름을 전하세요. 내가 설득력으로 전하는 것 아닙니다. 그러면 싸우기밖에 더 하겠어요. 설득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만 명 중에 한 명만 있으면 돼요. 그렇게 하는 사람 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요, 싸움밖에 아니라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예수 못 전해요.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니까,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지금 역사하고 계시니까 그것을 믿고 사랑하고 섬겨주고 기다려주고, 때가 되면 예수 이름을 전하고 내 얘기를 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우리를 거듭나게 태어나게 하신 성령께서 우리를 풍성하게 살게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첫 번째로 그 성령님의 은혜를 얘기하시는 것은 고아와 같이 혼자 두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보혜사라고 하십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그렇게 하세요. 지금 보세요. 예수님이 떠나간다고 그러잖아요. 불안하고 두렵잖아요. 첫 번째 주시는 힘과 위로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데 내가 떠나가면 또 다른 보혜사를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서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 또 다른 보혜사라는 말, 또 다른이란 말은 영어로 different란 얘기가 아니에요. different란 얘기가 아니고 another 이런 얘기입니다. another.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하고 다른 분, 예수님으로 안 되니까 다른 분을 보내시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하고 똑같은 능력과 똑같은 소망과 똑같은 사랑을 가지신 분,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일을 똑같이 하실 수 있는 분, 또 한 분의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시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참 알아들었으면 제자들이 참 힘을 얻었을 텐데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자꾸 물어보고 자꾸 재촉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께서 약속하신 것은 정말 자기와 똑같은 마음을 갖고 똑같은 능력을 가진 보혜사, 도와주시는 분, 은혜를 베푸시는 분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보혜사, 성령을 보혜사라고 우리말은 번역하는데, 이게 성경에 말고는 없는 말이에요. 이 교회에서 말고는 쓰지 않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뭐 딱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기가 막힌 번역이기는 해요. 도와주시는 분, 은혜를 베푸시는 분. 영어로는 뭐 ESV는 helper라고 번역을 하고 NIV는 comforter라고 번역합니다. 도와주시는 분, 혹은 위로하시는 분,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보혜사라는 말 속에는 그런 모든 뜻이 다 담겨있는 참 좋은 번역이에요. 근데 세상 가운데 이게 흔히 쓰지 않는 말이니까 좀 안 믿는 사람이, 교회 밖에 사람이 들으면 무슨 말인지 조금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서 막 그걸 이용해가지고 어떤 참남한 자는 자기가 보혜사라고, 사람인데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그런 사람이라고, 정말 얼마나 큰 심판을 받으려고, 얼마나 큰 심판에 들어가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오용하고 있기도 하지만 보혜사란 말은 참 좋은 말이에요. 도와주시는 분, 은혜를 베푸시는 분, 고아와 같이 혼자 두지 않는 분. 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런 배경에요. 떠나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떠나가지만 영원한 거처를 마련해서 영원히 함께 있게 할 거다. 그런 거예요. 마치 옛날 유대 약혼식은 신부집에서 이루어졌어요.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지참금을 이렇게 내놓으면서 양 몇 마리, 소 몇 마리 드리면서 내가 이만큼 신부를 사랑하니까 딸을 주십시오. 그래서 약혼식을 신부집에서 해요. 약혼식하고 이 신랑은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거처를 마련해요.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새 살림을 차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번 온두라스 가니까 이렇게 산골 마을 집 짓고 그 옆에다가 벽돌 만들어서 또 집 짓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식구가 늘어나면 집을 또 져야 돼요. 2층을 올리든지 옆마당에 짓든지. 그렇게 신랑이 거처를 마련하러 가서 거처를 마련해서 새 식구를 들여서 가정을 이룰 준비가 되면 다시 신부집으로 와서 그 신부를 데리고 갑니다. 이게 유대인의 결혼 풍속이에요. 이걸 아는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할 때 마음에 큰 위로가 됐을 거예요. 우리가 듣는 것보다. 아, 곧 오시는 신랑이 곧 오는 것처럼 일하러 가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신랑을 기다리는 그 처녀, 약혼했으니까 아직 처녀겠죠. 그 처녀는요, 이제 수절한 과부가 내가 하늘나라나 가야 이 남편을 다시 만나서 살겠구나. 이렇게 슬프게 인생을 보내는 그런 처지가 아니에요. 처녀 고아가 내가 지금 아버지 부모를 다 잃어서 이 세상에서는 나를 돌볼 나와 함께 있는 부모가 없고 하늘나라나 가야 만나겠구나. 이렇게 처녀 고아로 슬프게 사는 처지가 아니에요. 이제 곧 올 신랑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신랑과 이미 결혼했으니까 신랑이 이미 값주고 샀으니까 신랑이 이미 사랑한다고 약속을 하고 약혼을 했으니까 신랑에게 신랑이 값주고 산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랑의 신부로 다른 남자에게 눈 돌리지 않고 어디 신랑감 없나 눈 휘휘 돌리지 않고 신랑을 사랑하며 신랑의 신부로 살아가는 거예요. 제자들도 우리도 그런 신분인 줄로 믿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더 은혜를 주시는데 그렇게 영원히 곧 와서 영접할 텐데 그 기다리는 동안 혼자 있는 동안 내가 없을지라도 똑같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게 되는 거예요. 고아와 같이 혼자 있게 안 하시고 수절과부처럼 혼자 외롭게 안 하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함께 하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와 함께 한다는 건 참 큰 힘입니다.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다. 그래서 의를 행해야 된다. 이러면 얼마나 마음이 강박해지는지 아세요? 빛이 나한테만 있고 그 빛으로 형제들을 막 비치고 있으면 좀 깨달아라 그러면 왜 못 깨닫느냐? 왜 이렇게 답답하냐? 왜 이렇게 미련하냐? 하면서 그 빛이 몽둥이가 돼가지고 정죄밖에 더 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요새 설교가 주제가 그거잖아요. 빛은 하늘에서 비춰서 하나님이 나와 세상과 형제를 같이 비춰줘서 우리는 미련했지만 너와 나 비슷한 처지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시니까 힘을 내자. 이거 서로 사랑한다는 거 아니에요? 나만 의롭고 나만 착하고 하나님 뜻을 행하기 때문에 나 혼자서 하나님 뜻을 행한다고 하면 세상이 한심합니다. 알아주지 않아요. 언제까지 해야 될지 답답합니다. 그런데 예수가 친구가 되셔서 멍에를 같이 내신 것을 보면 나보고 사랑하시고 사랑하라고 하신 그 형제를 지금 예수가 사랑하시는 것을 보면 예수님과 친구가 돼서 어깨동무하고 동역하는 것을 알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살아갈 때도요, 우리가 애 낳을 때도 혼자 있는 애를 좀 긍휼히 여기잖아요. 형제가 있으면 든든할 텐데 혼자 있으면 눈이 좁아지고 혼자 있으면 마음이 좁아지는 법이에요. 누군가 같이 할 때 눈이 열리고 누군가 같이 할 때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누군가 같이 할 때 힘을 얻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근본적인 친구가 근본적인 동행을 해주시겠다고 합니다. 여러분 외로워하지 마세요. 혼자 남았다고 하지 마세요. 주님 언제 오시냐고 그러지 마세요. 주님 언제 도와주실 거냐고 그러지 마세요. 지금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잘 못 봐도 우리가 당장 시원하게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해도 성령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근심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것을 모르고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다니고 마음대로 결심하고 마음대로 실망하고 마음대로 교만할 때 성령께서는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여전히 계시며 근심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신음하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도와주시며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않고 지치지 않고 기도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알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함께 하시는 보혜자가 되시는 일이에요. 두 번째로 중요한 은혜를 주시는데 진리의 영이라고 하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예수님이 하신 말을 깨닫게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14, 15, 16장에 걸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17장에는 또 기도하세요. 제자들이 다 들었어요. 얼굴 보고 이렇게 들었는데도 제자들은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깨닫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게 무슨 말씀인지 깨닫고 힘을 얻게 된 것은 성령께서 임하셔서 제자들을 깨닫게 하셨을 때, 인도하셨을 때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꾸 너와 내가 떠나가는 게 유익이다. 그래도 혼자 있지 않을 거다. 내가 아버지를 너희에게 보냈다. 보였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나를 본 사람 아버지를 봤다. 그렇게 자꾸 말씀하셔도 제자들이 못 알아들어서 자꾸 물어봅니다. 이렇게 물어보고 저렇게 물어보고. 예수님 친절하게 이렇게 대답해 주시고 저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제자들도 좀 염치가 없었나 봐요. 자꾸 물어보는데.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16장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까지 얘기하지 않았냐. 이렇게 무슨 비밀로 얘기한 것도 아니고 니네 얼굴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제자들이요. 아이고 이제는 알겠네요. 예수님. 그렇게 비밀로 얘기하지 않고 우리에게 밝히 말씀하여 주시니 이제는 믿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 뭐 좋죠.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뭐라고 하신지 아세요? 그래 조금 있으면 너네가 나를 배반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다 알고 가르쳐 주셨어요. 다 알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깨닫는 것은 성령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기록된 것도 성령의 은혜예요. 근데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오직 성령의 은혜입니다.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이 쓰여진 것 사람이 썼지만 성령께서 저자되시고 성령께서 쓰신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감동해서 하나님의 뜻이 1.1획도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을 정확하게 기록해서 남기도록 역사하시고 감동하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는데 그게 무슨 막 성경 저자가 누가 꼭 이렇게 있으면 뭐 신령한 무슨 전파가 막 와가지고 그냥 손이 저절로 움직여서 한 글자도 틀리지 않게 기록하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게 기록된 게 아니고요. 저자는 이렇게 살았어요. 우리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살아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 만나는 모든 사람들, 읽는 모든 책, 모든 생각, 모든 관계, 모든 고난, 모든 승리, 모든 기쁨, 모든 눈물과 모든 노래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고 싶은 말이 1.1획도 벗어나지 않도록 역사하신 것, 영감을 주신 것이 성령의 감동하심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도움으로 깨달음을 얻는 것도 무슨 하늘에서 내리는 신비한 진리, 남들은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오묘한 깨달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어린아이에게 수학 공식을 가르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티네이저에게 막 정신 차리라고 훈계만 하지는 않잖아요. 티네이저는 기다려주고 어린아이는 매로 다스리기도 하고 무조건 베풀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나를 알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지혜로 듣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게, 듣게 하세요. 이런 겁니다. 제가 베드로전서 설교할 때 그런 거 나눴던 기억이 나요. 베드로전서는 나그네 된 백성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나그네로 살아가는 백성들아, 세상이 니네를 못 알아줄 거다. 세상은 니네 집이 아니니까 너는 너네를 못 알아주고 오해하고 핍박할 거다. 그런데 세상 가운데 선을 행하고 정결을 지키고 거룩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사용하신다. 악한 자라도 너희를 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거다. 니네는 참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소유된 백성이요, 왕 같은 제사장 같은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그때 베드로전서 설교할 때 그런 얘기 나눴던 기억이 나요. 소문이 고약한 시어머니에게 시집가는 그 금지옥엽 막내딸을 시집가기 전날 밤 품에 안고 얘기해주는 친정어머니의 음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소문을 듣자니까 이 시어머니가 고약해요. 근데 이 금지옥엽 길은 이 착하고 귀한 딸이 그리고 시집을 가는데 그 마지막 날 그 딸을 붙잡고 소문 듣자니까 그렇대더라. 근데 그거 보고 너도 똑같이 되지 말고 너는 내가 어떻게 길렀는지 알잖아. 너는 내가 가르친 것을 기억하잖아. 너는 나에게 얼마나 귀한 딸인지 알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양을 이리 때 보내는 것처럼 마음에 짠해서 제자들에게 이런저런 가르침을 주시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그네같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 하나님이 너희를 소유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 하나님이 택한 족속으로 택한 것을 기억해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증거가 돼서 흑암 가운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도록 세상에 너를 보낸다.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귀하게 스스로를 여기고 지키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살으라고 들려주시는 그 어머니의 음성을 성경에서 듣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만 깨닫는 진리가 아니라 성경 공부를 30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좋은 안내서를 읽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는 성령님의 그 깨닫게 하심이 저와 여러분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때 성령님께서는 증거가 되실 뿐만 아니라 성령과 함께 사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15장 26절 17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언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그랬어요. 세상이 혼돈 가운데 있을 때 성령께서 운행하실 때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이 질서가 잡혀지고 심히 아름답게 만들어졌어요. 구약의 성령님은 늘 그런 분입니다. 하나님이 뜻하신 바를 사람의 마음속에, 인간의 역사 속에, 자연 세계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는, 나타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지혜를 줘서 성전도 만들게 하시고 왕에게 충만해서 나라를 다스리게도 하시고 모든 곡물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놀라운 것이요. 창세기 1장에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2장은 이렇게 설명해요. 처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었을 때 땅이 혼돈했어요. 열매 맺는 식물이 없었어요. 곡물도 없었어요. 그냥 안개만 진원에서 올라와 적셨어요. 경작하는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께서 아담의 손을 붙잡아서 그 동산에 두시고 경작하게 하셨어요. 그러니 열매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밭과 이 고랑이 구분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시고 있는 그 일을 창세기 2장에서는 아담을 통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기독교인의 직업관이 있습니다. 지금도 성령께서는 곡물을 자라게 하세요. 지금 농부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일을 곡물을 가꾸는 것으로 해요. 성령께서는 질서 있게 하고 아름답게 하십니다. 지금도 뭘 만드는 사람은, 청소하는 사람은, 세탁하는 사람은, 장사하는 사람은, 가르치는 사람은, 고치는 사람은, 가정을 섬기는 사람은, 지금도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성령께서도 지금도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잘하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시고 질서 있게 하시고 하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는 사람의 직업관입니다. 여러분 세탁소를 하시든지 뭐 무슨 찬양하는 분이든지 뭐 은행원이든지 장사하는 분이든지 가르치는 분이든지 주부이든지 성령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그 일을 함께하는 놀라운 동역자 되신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 돈 벌려고 하는 게 물론 돈 주시죠. 그거는 보너스고 부차적인 은혜고요.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성공하려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보너스고 부차적인 것이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모든 거 주시잖아요. 열심히 일하면 돈도 벌게 하고 성공도 하게 하고 일도 이루어지게 하잖아요. 성령께서 지금도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 일을 성령과 함께하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직장에서 일터와 가정에서 증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성령께서 도와주시죠. 교회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것을 성령께서 도와주시죠. 은사 주시고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고 전도하는 능력을 주시고 그저 기적을 행하는 능력을 주시고 다스리고 지혜롭게 행하는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늘 붙잡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 하면 흔히 생각하는 것이 능력 주시고 놀라운 설교를 하게 하시고 한 번에 천명씩 회개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귀신이 쫓겨가는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이런 것만 먼저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성령은 무슨 신비한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은 무슨 뭐 석가모니가 깨달은 것 같은 오묘한 깨달음이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혼자 두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알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러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도 성령의 은사를 입어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먼저 근본적으로 전해져야 될 것은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가르치시는 분 있습니까? 복음 전하는 분 계십니까? 교회 일꾼 되신 분 있습니까? 성령께서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은사 주셔서 잘 가르치고 성공하고 능력 있게 일으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모든 것 근본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증거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사들하고 예배드리면서 말씀 전하게 하신 것, 증거하게 하신 건 놀라운 특권인데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지기를 같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많이 듣는지, 얼마나 큰 능력을 행하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가 돌아가시고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시고 나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면 우리가 하는 일, 우리의 섬김, 우리의 가르침, 우리의 수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증거된다면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위로를 얻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질 수 있다면 예, 두 사람 자녀를 기르는 엄마의 일이나 수만 명 앞에서 설교하는 일이나 귀신을 쫓는 능력이나 한 사람의 마음을, 슬픈 마음을 위로하는 위로의 말이나 똑같은 성령의 능력인 줄로 똑같은 하나님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한번 감사하기 원해요. 하나님, 이 보혜사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린 잘 몰라요, 사실. 얼마나 감격스러운 건지 몰라요. 여기 앉아있는 것 자체가 지금 이 시간이 성령의 역사하심의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알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면,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면, 성령님이 하나님을 증거하게 하신다면 우리 게으름을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해 하셨을까요? 우리가 마음대로 다닐 때, 마음대로 결심하고 마음대로 생각할 때 성령님 얼마나 근심하셨을까요? 회개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간구합시다. 충만하시옵소서, 나를 다스리시옵소서, 교회에 성령 충만을 허락하셔서 예수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두려우심과 하나님의 사랑을 힘있게 증거하던 성령 충만한 부흥의 날을 오늘날 다시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회개하고 간구하는 기도를 함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에게 되길 원합니다. 더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로 전했지만 성령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모든 형제자매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행하신 놀라운 놀라운 일, 어둠 깨치고 빛되게 하시는 일, 아시고 위로하시는 일, 하나님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 지금 여기에 오게 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감격이 넘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나의 나된 것이, 주님 우리가 우리 된 것이 성령님의 역사라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얼마나 더 가야 되겠는지,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우리를 의지했는지, 하나님 우리는 얼마나 만족했는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을 찢으며 부르짖습니다. 성령님 원하시는 곳까지, 부르신 자리까지, 충성되이 여기신 그 자리까지, 소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돌아보시옵소서. 우리를 우리의 생각과 실력대로 그냥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소원과 능력만큼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교회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룩하지 아니하고서는 견디지 못하는 정결함의 능력을 허락하시옵소서. 우리의 예수님 하나님을 거역하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자기 죄악이 아닌데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셨을 때 견딜 수 없어서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이 잔이 지나가게 하시옵소서 부르짖은 것처럼 우리 마음에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까지 가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하고서는 견디지 못하는 갈급함과 거룩의 갈망과 죄악을 이기는 사슬을 끊는 능력을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충만하게 하셔서 예수님으로 온전히 만족하게 하시고 능히 반석 위에 서게 하셔서 예수의 이름만으로 세상을 변화시킨, 예수의 이름만으로 죽은 자를 살렸던, 예수의 이름만으로 더러운 것을 씻고 예수의 이름만으로 불의를 이기고 공의를 행하였던 우리 믿음의 선진들에게 허락하였던 부흥의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관교회도 그 가운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시면, 성령이 인도하시면,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 운행하시고 위로하시면 우리가 능히 일어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며 하나님 나라의 일꾼 될 줄을 믿사오니 성령님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그 사정과 삶을 아시오니 그 가운데 찾아가셔서 함께 하시고 고아와 같이 그냥 두지 마시고 눈물을 씻기시고 수치를 제하시며 더러운 것을 씻기시고 능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위로하시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앞에 영원한 거처드는 날까지, 내가 아버지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 고백을 하는 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한없는 능력을 주시고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용서의 확신을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능히 일어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령의 기도 제목을 우리 교회에도 허락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